그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새삼 알게 되고, 또 그래가지고 겸손해집니다. 나는 예수 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믿으면 믿을수록 잘 못 믿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더 겸손해지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은혜로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믿음도 은혜로 되는 겁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는 그 삶도 어렵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것도 생각해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같이 기술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는 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서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에 로또가 터지는 것 아니죠. 그 신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세상에 대한 로또를 찾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신앙생활 말고도 또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에 접어들면 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주일에 우리가 좋은 곳에 가지 못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죠. 또 은근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제약들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좀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계시면 세상이 점점 좋아져야 할 것 같은데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저 속이 상합니다. 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건 그렇다 쳐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솔직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꾸역꾸역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종종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심이 많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딱딱 떨어져야 믿고, 공식대로 이루어져야 믿고, 두루뭉실 어중간하고 애매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내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만사 제쳐두고 교회 와서 예배를 보고 있는 것도 한편 생각하면 기적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 이건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기서 기적이라고 하면 내가 하는 것 같지 않고 무엇인가 이끌려서 믿게 되는 것 같다. 내가 하는 것 같지 않고 무엇인가 이끌려서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을 때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제가 읽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 기적을 이루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살펴보는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적인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말씀만 근거로 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심하게 분별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알아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초기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극우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굉장한 권세와 또 상당한 위치에 오른 지도자입니다.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님과는 뭐 신분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뭔가 다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특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듣고 나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잘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는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한번 찾고 싶었습니다. 근데 체면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 공회원이 말단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아오기가 어려우니까 낮에는 못 찾아오고 아무도 모르게 밤에 슬쩍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질문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서 출세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받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이룰 것을 어떻게 보면 다 성취했습니다. 소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은 뭔가 하면 내가 성공했는데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삶은 어떤가? 아니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을 텐데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영적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이죠. 제가 또 읽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요. 그가 밤에 니고데모입니다.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아주 신사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지금 말문을 여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하고 싶은 질문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가기 전까지 아주 젠틀하게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을 격식 있게 지금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의 바라야 하고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자신을 찾아왔는지 뭐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본문으로 들어가 그러셨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을 그대로 지금 답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속으로 훅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멘텀입니다. 와, 하나님 계시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군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군요. 이 순간을 우리 경험할 필요가 있는데 니고데모가 당황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실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봐요. 4절인데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born again, 거듭난다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늙은 다음에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공회원, 학식과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아이 같은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으로 거듭난다 라고 했죠. 영으로 거듭난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바람이거든요. 예. 어떻게 거듭나야 할지 모릅니다. 다시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말이죠. 이것이 니고데모의 한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없고 말이죠. 우리 모두의 한계입니다. 어쩌면 자연 법칙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 지난주에 성령을 소개하면서 바람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거듭 태어나는 말씀을 하면서 바람을 언급하십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람의 존재를 우리 몸으로 느끼듯이 우리가 성령을 볼 수 없지만 영이시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 바람이 있는 것을 압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다. 기적이죠. 니고데모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명대로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요 성령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속에서 두 번 더 등장해요. 두 번째 나오는 건 어디냐면 자신이 속한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나쁜 사람이다, 잡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사입이다 그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 니고데모가 슬며시 나타나가지고는 예수님 편을 듭니다. 은근히 예수님 편을 듭니다. 세 번째, 이 니고데모가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체를 장내시는 그 현장에 니고데모가 엄청 비싼, 엄청 귀한 향품을 가지고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는 그날 밤, 첫날 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뚜렷이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음을 자신이 느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니고데모는 숨은 제자로 3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같은 공회원이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 지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가 진짜 제자처럼 보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것을 기대하던 제자들은 흩어졌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영의정도 하고 좌의정도 할 생각을 하던 그 제자들은 흩어졌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진 저 죽음의 자리까지 간 그 순간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챙겨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속의 니고데모는 정말 이렇게 바람처럼 등장했다가 또 사라지고 또 바람처럼 등장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는 예수님 생각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죠.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은 성령의 신비, 거듭남의 신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변화된 것 기적입니다. 니고데모는 나중에 그랬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다니 이게 기적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은혜다 라고 니고데모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인 것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활동하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비전,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환상 중에 1절인데 제가 읽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권능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 영어 표현에 있듯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은 우리가 살펴보는 성령은 능력 권능의 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니 그 영에 이끌리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위에 임해서 그를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뼈가 가득한 겁니다. 한가운데 드셨는데 사방이다 뼈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해골입니다. 여기저기 백골이 된 뼈들만 있는 아주 스산한 곳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사방으로 다녀보라고 합니다. 그러다 밟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이 다녀보니까 뼈들이 밟을 때마다 부서져 내립니다. 뼈가 엄청 많은데 전부 말랐습니다. 물론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환상을 보고 있는 중이죠. 에스겔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와, 왜 이런 곳으로 나를 데리고 오셨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기적 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잘 못했을 것 같은데 에스겔은 마른 뼈를 향해서 선포하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여기 생기가 나오는데요. 요 생기가 히브리어의 루아흐이고 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에서 생기라고 번역했는데 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살리는 기운, 그래서 생기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또 히브리어 루아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숨결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것은 숨결을 불어넣으신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숨결을 불어넣는 겁니다. 인공호흡이 금방 생각나시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인공호흡을 시키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숨결을 불어넣어 주리니. 위급할 때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산소호흡기를 앞에다 씌워주면서 숨을 잘 쉬게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숨이 좀 멎어도 산소호흡기를 띄워서 인공적으로 기계를 통해서 숨을 쉬게 하는 그런 기계도 있더라고요.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숨을 주신다. 숨결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루아흐가 숨결임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군요.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군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숨결로 우리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느껴보는 겁니다.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정말 늘 숨을 쉬잖아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숨결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 숨을 쉬시면서 하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루하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어 루아의 세 번째 의미는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바람입니다. 바람.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이건 뭐냐면 바람이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임합니다. 급하고 강력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훅 들어왔을 때 우리의 존재가 다 변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기도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흥에만 성령이 부는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어느 곳에나 불어옵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속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상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루아흐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말씀하시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이 뼈들이 다 모일 것이다. 여기저기서 뼈들이 다 모여서 사람마다 골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 힘줄이 생긴다. 힘줄이 생긴 다음에는 살이 붙을 것이고 살이 붙은 다음에는 피부가 쫙 덮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생기를 넣어주시니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마른 뼈에게 선포했습니다. 설마 했겠죠? 그런데요, 에스겔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다 오더니만 원래 있던 사람의 모양으로 소리를 내면서 다 맞춰지는 겁니다. 이거 영화로 만들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 환상을 보는 에스겔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할 말을 잊고 뼈들이 맞춰지는 광경을 다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 많은 뼈가 맞춰지다니요.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니 골격을 이루더니 힘줄이 다 생깁니다. 그러더니 살이 오릅니다. 그러더니 피부가 싹 덮이면서 그 뼈들이 사람들로 복원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방에 생기가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거든요. 여전히 죽었거든요. 생기가 불어와야 되거든요.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이 작은 자에게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이들이 실제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봤습니다.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0년을 포로로 살았으니 속이 다 타들어가서 마른 뼈처럼 되었습니다. 그냥 부서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졌습니다. 뼈와 뼈가 부딪히면 얼마나 힘듭니까? 다 부서지죠. 물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성경을 만들고 성경을 기록한 그런 그룹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마음이 삶이 여기저기로 다 흩어졌습니다. 다시 모으기도 힘들 판입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들, 소망이라고는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 정말 그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이탈리아의 작곡가 베르디가 쓴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 오페라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이 있어요. 유명한 곡이죠.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궁전을 짓고 그곳에서 노역을 하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부른 합창곡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가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아름답고 정다운 내 고향, 산들바람 불어주는 내 고향, 요단강 강물에 인사하고 시온성 벽에 입맞추게. 오 아름다운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내 마음속에 사무치네. 구슬픈 운명에 소리 맞춰 비탄 젖은 소리를 지를 때 주님께서 그대의 노래에 영감을 주시리, 고통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그 이영말리 바벨론에 있으면서 마음은 고향에 가 있어요. 요단강 물도 그립고 시온도 그립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누님이 아버지 부모님 산소에 있는 할미꽃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 할미꽃을 보는 순간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립고 어머니 아버지 묘소에 가서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어머니 아버지 만져보고 싶은 정말 같이 그 성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문득 들면서 고향 생각이 납니다. 고향에 뛰어놀던 산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고향 생각이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고향에 갈 수도 없습니다. 고향의 산들바람, 요단강에 흐르는 강물, 예루살렘 성벽에 입이라도 한번 맞추고 싶어라. 조국을 빼앗긴 것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구슬픈 운명이요, 비탄에 젖은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노래 같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이 골짜기에 널려있는 뼈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해내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마 에스겔도 힘들었을 겁니다. 에스겔도 그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른 뼈처럼 가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다리고 내일 이루어지면 됩니다. 막연한 기다림이라고 하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고향을 보면서 살고 살고 사는 것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다 마른 뼈처럼 쇠해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다시 살아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희망의 말씀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기적이죠. 우리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마른 뼈에 심질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졌는데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 대단한 거죠. 마른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덮인 것, 이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거기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기가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세상적으로 출세했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지만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던 것과 똑같습니다. 바람처럼 이마른 성령의 능력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살렸고 고민하면서 인생의 밤을 지내던 니고데모를 살려줬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그 성령이 우리도 살릴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살려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기적이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른 뼈와 같은 영역이 다 있습니다. 부서지는 영역입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란 심령입니다. 조각조각 갈라졌습니다. 메마른 인생입니다.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복잡한 생각들입니다. 그냥 부서져버리는 생각들입니다. 앞길에 대한 불안, 낙심, 심하면 절망입니다. 우리 육신에도 죽음의 세력이 드리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가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4월도 한 주간 남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남은 한 달을 마무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마른 뼈와 같다면, 우리 몸이 마른 뼈와 같다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살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른 뼈처럼 각박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곳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음 한 주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